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월요일 날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종환 집사 봤고요. 우리 킴벌리 자매가 팔 뭐 수술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모르겠네요. 예,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현재 뉴욕에 어려움을 뚫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세 번 비행기가 캔슬되어가지고 예, 갔습니다. 모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이 컴퓨터가 고장났다고도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매뉴얼로 말씀을 드리라고 보지 말고 드리라고 제가 큰일 날 뻔 봤습니다. 복사를 안 해놨으면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책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밝은 건강을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별히 오늘 감사한 건 우리 감사한 것 정말 나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싶다. 우리 성도님은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했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첫 번째 정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그 사도는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을 쓴 신약 성경을 쓴 그 글자는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는 한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네 가지를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 두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 세 번째는 필리아적인 사랑, 네 번째는 스톨게아라고는 그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주는 그러한 결단의 사랑이니까 전체를 드린 거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아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톨게이라고 사랑은 그 사랑은 어떤 거냐? 그 사랑은 동포애적인 그 사랑이 그냥 스톨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아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에게만 사랑을 쏟으시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분에게. 그러니까 1대1의 사랑을 관계를 이루는 그 관계. 이게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관심은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대화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번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필라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필리아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답하는 그 답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야 베드로야 네가 필레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 필레적인 사랑을 하신 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골고루 주려주는 그 사랑이 조건적인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은 필리아적인 사랑은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에게만 사랑을 쏟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1대1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바로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티베트가리아의 바다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티베트가리아 바닷가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까지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디베레로 가서 디베레 가서 옛날 직업인 고기잡이를 지금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1절부터 보면은 우리 21장 1절부터 보면은 다시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백쉰 몇 마리요? 예. 백쉰 세 마리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고 아침에 그들을 초청해서 고기를 구워서, 고기가 아니죠.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은 후에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대답을 질문을 했던 건 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는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저는 필리아적인 사랑을 합니다.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니까 필리아적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드디어 예수님이 그래, 네가 필리아적인 사랑을 하느냐? 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아시나?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에 가서 옛날 그물을 버리고 왔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 정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는 정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계심에 내가 누계로 가오리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주 제일 먼저 심지어는 말과 귤까지도 칼로 잘라버리는 그러한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다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베드로, 부활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이처럼 했던 것을 보면은 베드로 마음을 아신 주님은 나도 너만 사랑한다라고 드디어 너만 사랑한다라고 세 번째 필리아적인 사랑을 지금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정말 마음속에 항상 접니다. 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마음속에 항상 새긴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항상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마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줬을 때 5,000명 이상이 많은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죠? 남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때는 사람들이 또는 병자를 고쳐주고 할 때는 사람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몇 날이 못다면은 이제는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것도 학문적인 것도 모든 권세적인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는 3장 1절부터 보니까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배설물도 참 기묘하게 옛날은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린 배설물도 기묘하게 사용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왜 로마의 시민권가를 가진 자를 너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정식으로 내어보내지 않고 모르게 내어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랑할 때는 나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랑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행하고 가졌던 모든 권세와 지혜와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학문도, 우리의 육신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저는 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공할 것도 믿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들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라고 하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 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성도, 성공의 특징은 신앙도 성공하려고 하는 확실한 작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 교회에 와서 참석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세상에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도 성공하는데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통회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에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집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생활한다면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 세상 학문적인 것,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요사이는 뭐 4차원, 5차원을 닦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과학적인 것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과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과학은 우리 인간들이 짜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의 역사고 이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인 것, 학문적인 것,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 절대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교사가 요새는 뭐 활동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사는 교사로서의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전도자는 전도자로서의 성공하고 싶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나 성도나 똑같아요. 왜? 뭘 보면은? 일하는 걸 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거든요. 성도로서 이제는 더 낮아져서 성도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권사들이고 집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전도자인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나는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부를 갖는 것 뿐입니다.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정말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쏟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진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느 분이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정말 웃기는 말씀인데, 오래전에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순례자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순례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호랑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호랑이가 기도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 유모식으로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중학교 학생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후일에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 자녀가 묻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 이거니까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라고 하루 이틀 3일을 쫓아다녔대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얘야, 하나님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 순례자를 잡아먹었단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청원 기도보다도 감사 기도를 더 먼저 이루어 주신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나왔네요. 잠깐 기다려주시면 되겠네요. 예,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여기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5절부터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죠? 잘 나오지가 않네요, 아직. 예. 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했으니까 보십시다. 아니 정판이 좀 기다리세요. 제가 후임은 예,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사도 요한 말씀하기를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외치면은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에게 주신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신 영감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은 꿀송이보다도 달라고 그래요. 제가 1970년대에 한국에서 통신으로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매일 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의심나면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 겨우 3, 4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정말 상을 방 가운데다 딱 놓고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읽고 있습니까? 아,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오묘하고 정말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말 깊은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요한에게 준 영감을 받게 되고 바울에게 준 영감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 그 영감이 나에게 마음속으로 오기 때문에 기뻐지고 꿀송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꿀송이보다도 달다니.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119편 10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해서 명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보증을 우리에게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어버리면 영원히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허망하죠. 그런데 정말 진리가 아닌 이슬람교에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요? 한 사람이 폭탄을 가슴에 메고 사람에 가서 죽습니다. 누굴 위해서? 마오멧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죽느냐 하니까 거기에 내가 죽으면은 72명의 처녀들이 그 나라에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영접한답니다. 그 나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그대로 믿고 가는 엉터리들도 그러는데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뭘 말하냐? 세상에게 지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비진리에게 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진리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항상 말합니다. 미국의 유효지표를 감정하는 그 FBI 훈련을 가면 그렇답니다. 절대로 가짜 돈은 유조 지폐는 가져오지 않는답니다. 진실된 지폐만을 가지고 이건 100달러야. 눈 감고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만져봐도 이건 100달러 진짜입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짜 돈. 유조 지폐를 발견한 사람들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진리를 우리가 외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잠자거나 어디 가나 유구방어나 내가 죽을 유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온다면은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은혜이거든요. 그때 그 심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섭이 없습니다.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외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백만금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충만되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빌보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되 나머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정말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됩니다. 보통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할 때 그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이 보면은 자기가 한 가지 하는 일에 도통한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형문화재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에게 주더라고요. 뭐 창구 잘 치는 사람, 피리 잘 부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건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무시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우대받는 이유가 뭐냐? 도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 분야에 도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통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답니다. 영적으로 도통하게 되면 영혼을 들어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영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말했네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말씀에 도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에 도통하는 것이고 그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이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에 도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우리 말씀을 한 번 이상을 우리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분은 한 번만 통독해도 다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100번 이상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읽으면 또 새로워. 언제 내가 이거 읽었나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 그 차이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전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싶고 그러지만은 이러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기에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술 취하게 되면 죄를 졌다고 그럽니다.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렇지도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술 취하면 이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버리할 것과 말씀에는 취할 것이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버리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고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건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취해야 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느 사람은 기도로 받습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정말 열심히 초대교회 하니까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120여 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세례받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자들은 전부가 3,000명 이상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예,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다 떠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에는 120여 명 정도가 지금 함께 모여서 마가의 드라포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충만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성령은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갈 때 무서워 도망친 그러한 정말 믿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게 되니까 충만되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진 사람은 그것을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죄진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배에서 교회에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탄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충만하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한 삶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은 비듬삽니다. 술은 육체에 시작되어서 감정에서 그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게 참 중요해요. 술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비슷하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배후에 뜬 것처럼 간다고 그럽니다. 술 취하면은. 근데 성령 충만해도 그래요. 사실은 성령 충만해도요, 정말 입도 제어할 수 없고 지밥대로 할 수 없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감정이나 감각을 깨워서 신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무질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함이 없는 것은 깨우쳐서 그것을 질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건 어떤 거예요? 이성을 잃게 만들고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내가 전부인 양 생각되어지는 그 뭐냐? 육체의 시작에서 감정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말 잘한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무질서하거나 정말 무절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행동, 타인에게 몸을 믿으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받도록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떠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요? 사물을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체험해서 아시겠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재난이 닥쳐도 하나님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삽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덕이지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갖고 마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뭐 달라고 막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쉽게 응답 듣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빨리 감사 기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제가 그 잘못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정말 감사 기도를 먼저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 먼저 들어주신다고 하는 우리 유모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말씀으로 충만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버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생활로 이제 승화될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 한 심령 심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현재까지 주신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 많은 것을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